설교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언이 생각보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면, 때로 새벽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종종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고 싶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참 고맙다.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잘 버텨 주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책망도 있습니다. 도전도 있고요. 그리고 야단치는 것도 있고 고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함 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60장 전체인데요. 그러나 다 읽으면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 대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서의 주제, 우리는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에게 맡기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전체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받은 구원을 지키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59장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전장을 수요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죄는 생각보다 파워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우리 보고 고백만 하라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서게 되는 것이고, 또그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믿음이 오염되어 버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오염됐다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생각이 병들었으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성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있더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자꾸 악한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악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본성이 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은 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악하니까, 내 본성이 악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거미줄로 옷을 짜 있는데, 야, 거미줄로 옷을 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내 음성을 듣고 그때 주님이 들어와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고백하라고. 너가 죄인이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고백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일어나라. 이게 바로 아람말로의 쿰입니다. 자, 우리 쿰 그러면은 익숙한 메시지가 있죠. 달리다 쿰.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 쿰. 달리다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소녀, 아주 어린 소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소녀, 성경에서 달리다라고 대명사를 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녀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소녀가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 와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나님의 백성아, 일어나라, 쿰.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삶을 살라고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쿰,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이고 오직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미 죽어 시체가 된 그 관 위에 주님이 두 손을 올리시고 외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쿰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하라고 주시는 성령의 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도 하시지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무언가에 단절되고 무언가에 눌려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삶의 어떤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한 상황이라면, 내 힘이 통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면 그때 우리는 검을 뽑아야 합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쿰.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쿰.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말들은 언제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써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바벨론 속에 갖다 넣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면서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냥 그러려니 아무렇지 않게 보내지 마십시오. 그럴 때 빨리 말씀하십시오. 쿰, 나에게 스스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말이 안 될 때 말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삶이 그냥 꽉 막혀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럴 때 아우 답답해 죽겠다라고 상대방에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쿰하십시오. 뭔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쿰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소망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 같지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쿰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언의 말씀은 혹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도 기도 가운데 뚫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참 힘들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막히고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외치는 겁니다. 쿰! 하나님, 쿰!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쿰이라는 말씀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쿰이라는 말씀 속에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평생 앉은 뱅이가 쿰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쿰이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삶의 문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밀려올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쿰, 일어나라. 우리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예언 기도한다 그럴 때 그냥 막 머리 디밀지 마십시오. 예언 기도는 위로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이민교회를 그렇게 망치는지 말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나 보십시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맨 밑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란 즉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달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영화가 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 오카늠이라는 오카늠 목사님의 추모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고요.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 큰 사역을 하시는데 그 큰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시는데 매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하게요. 저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요. 제 속에 열등감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큰 분이니까 그런 사역을 하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날라린 거, 저 엉터리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너의 일도 나에게는 귀해. 너의 열심도 나에게는 소중해.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내 속에 열등감이 올라와 내 가치를 갉아먹을 때가 있지요. 구원받은 모든 순간에 그것은 다 깨어지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열등감 속에, 자괴감 속에, 죄책감 속에 헤매이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영화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거룩함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냐?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왜 성도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룩을 보십시다.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걸까요? 구별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니까 구별을 어떤 행동으로 찾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Holiness.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 속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본능의 이야기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주님을 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진흙탕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처절한 삶의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일들이 본능적인 일상적인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맞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푼 것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다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본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는 작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막막합니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보라. 절망하지 마라. 소망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축복의 미래를 붙들며 오늘의 절망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하여드립니다. 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격려입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니까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문제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봄이 와야 겨울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입장하니까 문제가 퇴장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능력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맨 끝부분에 보십시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기만 해석해 드릴게요. 슬픔의 날이 끝난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이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은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기쁨을 체험하면 그 은혜가 대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부모가 은혜가 충만하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7월에 오사카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월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빠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을 다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이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위기를 만나면 전략을 펼쳐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방패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방패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무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방패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첩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초대교회는 300년간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가장 큰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꿈, 일어나라. 이 말씀 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시려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에게 쿰 일어나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쿰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이웃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